맞춤이란 제목 두 번째로 우리가 시편 2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왜 성경이요? 오류가 없고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왜 믿으세요? 누군가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나 믿으니까 당신 믿든 말든 난 상관 안 해 나만 믿어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믿는 데에는 우리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주관적인 것이 되기보다 먼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그 바탕에 우리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주관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인 그런 사실 위에 우리의 크리스찬의 믿음은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가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우리가 예언 성취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당대에 이루어지고 또 그 한참 후에도 이루어지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메시아가 온다는 그 기록이죠. 예수님 오시는 것 오래전서부터 주전 700년서부터 계속해서 메시아된 기록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또 여러 서신서에 있었는데 예언서에 있었는데 그 예수님 오셔서 성취가 된 예언 성취죠.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런 예언들에 대한 그 성취가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일도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미 성취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있으리라고 한 그 예언들이 어떻게 될까요? 성취될 거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객관적인 어떤 그런 증거에 의해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신 분이에요. 전설의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오셨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일을 하셨고 존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오신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기에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또한 부활의 증거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죽은 자한테 부활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팩트라고 얘기했던 게 당대의 역사학자들 유대의 사학자들 또 로마의 사학자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목격한 자들이 많이 있더라 그렇게 사료에 역사 자료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있고 동시에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삶의 변화가 증거로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다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순교를 각오하게 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된 그 놀라운 변화 거기에 뭐가 있을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충분하게 알 수가 없어요. 자연의 아름다운 광경들을 우리가 보고 아주 탁 트인 그런 바다를 보고 야 참 광대하다 산의 그 깊은 산의 시원함을 느낄 때 참 놀랍다. 진짜 아름답죠. 이런 것들을 창조주가 만드셨다면서 참 하나님은 얼마나 오묘하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냥 자연적인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것 그래서 자연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사람들이 추측해가지고 짐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리고 오늘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때 비로소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 우리가 특별 계시라 그랬잖아요. Special Revelation입니다. 자연 그냥 제너럴한 것이고 그러나 성경은 아주 구체적이고 특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성경이 너무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성경의 모든 예언들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요. 성경은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존자이신 하나님, 그런 영원하신 성품이 어떻게 인류 역사 속에서 드러났고 앞으로 드러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의 말씀도요, 3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모세의 시편이 있잖아요. 그 모세가 언제 사람입니까? 그 생각하면 그렇게 오래전에서부터 기록이 된 것이죠. 그렇게 3000년 전에 기록된 것임에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4년의 세상에도 정확하게 이 말씀이 적용되고 현실이 되어가는 진리, 그게 바로 성경이고 우리가 보는 지금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시편에 이제 시작을 해서 한 두 번째 정도 됐을 때 시편 1편과 시편의 2편은 시편 전체를 압축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시편 1편, 2편은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창조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렇죠? 인생을 향해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을 시편 1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은 여러 종류 있지 않습니다. 딱 두 사람이에요. 어떤 종류일까요? 한 사람은 의인, 다른 한 사람은 악인이에요. 의인, 악인 또는 죄인. 사람들은 중간에 어떤 그런 존재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죠. 내가 다 의인은 아니야. 그렇다고 악인도 아니야 나는. 난 중간이야. 나는 회색인이야. 뭐 이러려고 잠깐만 그래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나는 의인일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악인도 될 수 있어. 내가 뭐 항상 악하기만 한 게 아니야. 또 의인도 될 수 있어. 막 이렇게 뒤죽박죽 해보려고 해요. 그런 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은 딱 둘이에요. 의인 아니면 악인이에요. 의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악인은 무슨 범죄하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을 가장 극대화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극소화시키고 싫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조차 필요 없다고 그렇게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된 사람, 그 사람을 가장 어리석은 사람 또한 악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맨 처음이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예. 자, 이제 그 시편 2편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향해 세계가 어떻게 될지 하신 말씀이에요. 1편이 창조하신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면 2편은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편에 1절서부터 우리가 6절까지 지난번에 첫 부분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1절부터 3절은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에요. 세상이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싫어한다. 이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족쇄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슬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묶고 있느냐. 하나님 지워버리고 하나님 없애버리면 우리가 자유하다. 그게 세상의 음모들이죠. 지금도 하나님 없애자는 그런 얘기들이 많죠.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만들어서 과학의 신기술의 어드밴스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다. 지금 그런 프로젝트들도 계속 진행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은 아주 큰 음모들 중에 아주 작은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계속 해나가는 게 뭡니까? 세상의 음모들은 하나님 없어도 사람이 하나님 대신하고 사는 것. 그게 정말 세상이 원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그 어떤 뉴스피드 같은 거를 보시면서 세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거를 저희들이 좀 보고 기도하고 모르진 곳을 막아서는 주님의 나라 그래서 임하게 하는 그런 중보자의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소식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음모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냥 세상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하는 그러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나라가 그 모든 일에 임하소서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음모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4절부터 6절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저희들이 세 번째 네 번째를 보는데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성령님의 말씀 즉 다윗이 시편에 기록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성삼위에 하나님께서 다 이 시편 2편에서 세상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짧은 뭐 1절부터 12절까지 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고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7절부터 이제 9절이죠 읽으신 본문 중에 첫 부분입니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네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온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네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이게 심판의 말씀이죠. 이게 무섭죠. 이렇게 보면 그죠. 막 철퇴로 부수고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이것은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기록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예, 우리 복음서에 보면 심판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아직 기회를 주시는 문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생명의 문으로 와주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있죠.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은 바로 이렇듯 철퇴와 질그릇 부수듯이 부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의 음모들 세상의 모든 일들을 부수는 그런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 시편의 이 부분이 아주 더욱더 섬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있을 일이죠. 요한계시록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11절만 적어놨는데 스크린에는 같이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펼치고요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는 또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보석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실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멘. 이렇듯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보면은 매우 어미하시고 좀 엄중하시죠. 그래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그런 모습을 지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있을 일이죠. 앞으로 있을 일이지만 또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문이 되셨지만은 또한 이 어둠의 세력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완성은 이제 재림 때 그 같은 어둠의 세력 이 세상의 음모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작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은 물러날 것을 무너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다 우리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저희들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네, 그냥 뭐 간단하게 어떤 여러 종교를 믿고 살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고 나라와 정세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랬잖아요. 네,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같은 영적 싸움 속에서 예수님께서요 요한계시록에도요 마지막 때 있을 일이지만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 첫 번째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또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1장에 이미 나타나요. 찾으실 필요 없고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요한계시록 1장에 14절을 보면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고 오는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일곱 배를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앞에 온전치 못한 그 모든 불의함은 그리스도 심판받게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요한계시록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시대에 대한 얘기를 요한계시록에서 그 다음에 일곱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시대에 은혜 시대에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악에 대한 심판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지금 읽었잖아요. 예. 철퇴를 부수고 질그릇 부수듯이 부실 것이다. 예수님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지금 대하는 예수가 누군지를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로마가 313년에 이 칸스탄틴 그 황제 때 기독교를 더 이상 핍박하지 말라는 그런 국령을 내렸어요. 국왕이 명령을 했어요. 로마 제국은 앞으로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겠다. 그 법으로 금지했어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을. 국교가 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로마의 콘스탄틴 그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화됐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냥 법으로 그렇게 못하도록 핍박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국교화된 건 한참 나중입니다. 380년경에 된 일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금지했는데 한 50년 지난 다음에 360년이 됐을 때 이 콘스탄틴 2세가 이제 통치하던 때였어요. 플라비우스 줄리우스 콘스탄틴 2세가 이 로마 황제로 있었을 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또 공포를 했냐면 이제 우리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우리는 로마가 원래 섬기던 이방신으로 돌아가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왕이 공포한 이유가 있죠. 이 정치적인 의도가 많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들이 더욱더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때 죽었습니다. 정말 많이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그때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한 사람이 이야기가 있어요. 아가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가톤. 이름이 아가톤이에요. 근데 이 크리스찬, 이 아가톤이라는 크리스찬을 죽이기 전에 이 플라비우스 줄리우스 이 황제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비꼬는 거죠. 네가 섬기는 지금 그 나사렛의 그 목수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 나사렛 목수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물어보냐면 요즘에 일감 좀 있다고 그러더냐? 왜 얘기했어요. 비꼬는 거예요. 목수 일 제대로 할 일이나 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왕을 향해서 아가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랬어요. 예, 일이 있죠. 그분은 지금 황제가 들어갈 관을 짜고 계십니다. 그랬어요. 360년에 그리고 361년 그 다음 해에 이 황제는 열병으로 사망해요. 저는 하나님을 너무도 무섭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도 하나님을 없애 여기고 그들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경홀히 여겨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그 불의가 같이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도 불의의 존재가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일들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주신 왕이에요.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거룩한 산 시온에 왕이 되도록 하셨다. 그 일은 앞으로 우리가 천년왕국 때 반드시 보게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은 행하시는 모든 일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를 따르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서로 부를 때 뭐죠? 성도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물이 그래서 성도예요. 우리가. 그리고 주님의 심판하심에는 불의가 전혀 없으세요. 오직 참되고 거룩하세요. 내리시는 판결은 그릇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시록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심판하실 왕의 모습에 모든 악에 대해서 모든 어둠에 대해서 모든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왕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우리한테 쇠사슬을 묶어놓고 하나님이 뭔데 우리를 묶어놓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3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지만 이렇게 세상이 얘기하잖아요.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들과 통치자들은 계속해서 그런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길은 하나님이 없도록 하는 거야.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어도 되지만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기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성경의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잠깐만 성경 무용론을 잠깐만 펼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냥 전설이라고 얘기하려고 하고요. 심지어는 요즘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도마 성경 같은 거 뭐 도마 복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가스펄 오브 토마스라고 해가지고 외경 같은 거 발견했다고 하고 뭐 예수님의 여인이 있었다 그런 기록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죠? 예수님도 별반 우리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야.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뭘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람을 얽매여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그 모든 사슬을 끊어주셨어요. 진정 사람을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의 굴레에 있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그 죄의 심판의 결과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래서 생명길인 것을 우리 다 믿는 줄로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암흑의 세력들과 음압해가지고 이 통치를 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핍박하려고 하는 이 세대를 향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심판하고 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심판주의 모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악한 세력에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를 봐도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랬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그랬어요. 그러나 동시에 질병도 고치시고 동시에 악한 귀신도 쫓으셨어요. 그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악한 귀신에 매인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람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쇠고랑과 쇠사슬을 묶어놨지만 그거 다 끊어버리고 또 난리치고 있었어요. 그가 이제 예수님을 보고 달려옵니다. 엎드려서 고백을 해요. 고백하는 게 이거였죠.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그래요. 사실은 이 사람이 자기를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속에 있는 악령들이 있었죠. 군대가 있었어요. 악령의 군대, 수많은 이 악령들이 그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 사람 이 몸을 우리는 우리가 것처로 삼았는데 뭐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나 왜 문제가 왜 안 되죠? 되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악령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목적을 존재하는 의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이에요. 이 세상에 하는 일이 사람을 그렇게 다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거리를 두게 만들고 하는 그 모든 일이 뭐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다른 게 무슨 막 무슨 도둑질하고 뭐 그런 정도가 악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악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만드는데 그 취한 그 결과는 뭐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그래, 너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 그러지 않으세요. 사실은 주님은 이미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잊지 말아야 되는 그 악한 귀신들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가 달려와가지고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람을 얽매고 있는 모든 불의한 존재들과 그 불의한 일들을 한순간에 깨뜨려버리신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우리 삶 속에 그와 같은 불의한 일들과 잘못된 그런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그런 일에서 누가 자유하게 하셨어요? 예수가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저 내가 조금 도덕적으로 더 좋아진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그런 일이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속에는 스스로 착한 것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의라는 것은 낡은 누더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왜 나보다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그러나 너희들이 다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원해야 되는 건 그래서 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그 의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요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묶고 있는 세상에 만든 모든 불의를 향해 심판을 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승리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를 따라 사는 우리들도 어때요? 우리는 승리자의 대열에 서 있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너무도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세상을 향해 승리자로 살지를 못해요. 아, 세상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도 눈치 보고 그냥 간신히 살고 있다는 생각하기가 참 쉽거든요. 너무 이렇게 피해의식이 많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예수는 잘 믿고 싶지만 아유 뭐 회사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그거 눈치 봐야 돼. 그러니까 자꾸만 피해자의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피해자로 살지 않고 어떤 사람을 살게 하셨나요? 승리자로 부르셨어요. 승리자로 부르셨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기고 너의 주님이 되었으니 너도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로 인해 있게 되었다.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33절 32절서부터의 말씀이지만 33절의 말씀을 제가 적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용기를 내라 제자들아.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나의 제자들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도록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자들에게.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가볍게 얘기하면 불편함이고요. 조금 더 진지하게 얘기하면 환란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좀 더 이지고잉 하는 걸 원하잖아요. 좀 더 편한 삶, 좀 더 저절로 쉽게 사는 삶, 예, 프레셔 없는 삶. 그런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평화가 있는데 환란이 없는 평화가 아니에요. 그죠? 용기를 내는데 평화가 있으니까 용기를 내는 게 아니에요. 환란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거기에 평화가 있고 세상에서 이기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리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자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승리자로 사는 길이 뭘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도록 하셨어요. 세상은요 승리자라는 개념을 어떻게 합니까? 성공자예요. 세상의 시스템에서 성공한 사람. 그죠? 많이 있어야 돼요. 많이 갖고 많이 성취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섬겨주는, 내가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굴복하는 그런 사람이 성공의 어떤 그런 아이콘처럼 되어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 그거 바꿔야 돼요. 그런 생각을. 그 세상의 성공 가지고 예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그런 이야기, 그 얘기를 우리의 성공의 어떤 그런 컨셉으로 잡고 살면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고 세상의 성공 가지고 키우면 안 돼요. 정말 성공이 뭔가?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불의도 우리가 이해할 줄 알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용기를 내고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로 사는 거, 그거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시켜줘야 합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하고 있었잖아요. 아이들한테 우리가 바이블 스토리를 가르칩니다. 성경 이야기를 가르쳐요. 그러나 바이블 스토리가 그냥 하나의 옛날 성경의 이야기를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사람에게 오셨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지 그거 우리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아,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성경 공부에는 얘기하는데 집에 가서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거, 야 세상에서 성공해야 할 거 아니야? 너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가정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사는 삶은 그렇듯 완전히 바뀐 세상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된 사람들이야. 그게 우리가 피해 의식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승리자로서 살아야죠. 세상이 돼지대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자유하게 되고 그 속에 있던 악령들은 돼지대로 들어가지고 수장됐잖아요. 그 수장되는 거는 세상이 수장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수장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피해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세상을 우리가 호령하도록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담대해야 되겠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 중보기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듯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예수님을 더욱더 멀리하고 세상을 향해 가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온실화되고 자꾸만 이렇게 조장되는 그런 일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 그런 걸 보면서 그런 현장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잖아요. 그 권세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주변에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7월 달에 우리가 적어도 세 번이라도 예수님 이름을 말하자, 그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전도합시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왜 사는지, 나를 살게 하시는지 누군지,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정말 소중한 거 있다면은 정말 너무 좋은 건데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도와주고 싶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나 혼자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얘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아이디 카드를 주셨어요. 신분증 있잖아요. 아이디 카드. 우리 뭐 어디 가면 아이디가 뭐냐고 이제 뭐 요구할 때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디는 뭔지 아세요? 예, 빛과 소금이라는 아이디예요. 빛과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도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예수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디가 뭐냐면은 salt and light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존재들도 우리가 예수의 아이디를 가지고 살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승리자로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 예수님의 생명복음 나누고 그게 승리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 앞에서 우리의 그런 삶의 그런 모습 앞에서 굴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뭐 우리에게 굴복하는 게 아니죠. 예수의 권세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한다는 것, 우리에게 오는 어떤 그런 불이익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승자로 살고 있는 중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는 또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는 것은 세상을 향한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해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그리고 가장 모든 것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시편의 1편 맨 처음에 출발을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변질시킨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는 그 복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그 복, 그 복으로 사는 사람들, 그 되는 것, 그게 시편 2편의 또 결론이기도 해요. 1편, 2편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었으니 이제 이 세상에 악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니 의롭게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을 택하고 사는 길이 복 있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입맞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입맞춘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반역하는 일을 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예수님의 최후의 어떤 그런 기회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 세상은 점점 더 이 일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보입니다. 그렇죠. 종교와 같은 것들은 참 많이 보여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특별한 계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는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역사의 모든 결과를 이미 주장하시고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하시는 말씀은 지혜롭게 행동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할 것이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하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참 업수히 여겨요. 제가 한 번은요 어떤 전도자가 우리가 레이 컴포트의 그 전도하는 것도 한번 봤었죠. 그때 우리가 선교사님 케이스 선교사님이 이제 보여주신 거 그런 건데요.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어느 한 전도자가 한 사람에게 이 어떤 사람에게 십계명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 십계명의 그 조목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십계명만 보더라도 우린 모두 죄인 아닙니까? 예수님의 구주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죄인 삶 계속 살겠다고 그래요. 그게 죄라면 난 죄를 짓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변론을 이렇게 펴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며 우리를.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눈도 주셨지. 난 그 눈 가지고 여인의 나체를 보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인조이한다는데 왜 주고 인조이 못하게 해? 그런 논리가 세상의 논리예요. 예. 그런 식으로 그게 아, 죄의 향락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왜 죄한지요? 내 몸을 하나님 만드셨다고? 그러면은 그런 거 다 있게 한 것도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얘기해요. 자기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은 뭐든지 하겠대요. 심장을 뛰게 하는 게 약이건 예. 그 다음에는 뭐든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돈을 만드는 일이면 다 하겠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게 죄가 어떤 것이든지 상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만족이 되고 나에게 쾌락이 된다면 그거로 좋다는 것이죠. 그게 세상이 그렇듯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렇듯 무너져가면서도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이 더 좋은 것이라고 필링을 자꾸만 조장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가득해가고 있잖아요. 이 세대에 이제 일어난 그런 많은 일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이미 하셨어요. 보십시오. 죄는 향락이 있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죄가 재미가 없다면 죄 누가 짓겠어요? 쾌락이 있어요. 죄에는. 그러나 죄의 결과가 있어요. 그 히브리서 11장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그 죄의 향락을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다. 이건 모세에 대한 얘기거든요. 죄의 향락을 그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주 너무도 넘쳤어요. 그게 바로 애굽 궁정에서 생활하는 거죠. 사람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쾌락이 거기에 있었어요. 지식도 있었고 쾌락도 있었고. 그게 거기서 사는 것은 그 속에는 죄가 가져다주는 향락이 있다는 거예요. 플레저죠. 그러나 그걸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모세는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뭔지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구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말. 야고보 사도가 형제자매라고 우리 크리스찬들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흐릿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죄가 자라면 죽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욕심 좀 부리면 어때? 뭐 죄가 좀 있으면 어때? 그렇게 하는 그 이야기에 솔깃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을 낳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끊어지는 예, 하나님 우리 예수를 믿게 됐으면은 예, 우리가 분명히 구원 받았으면 영원히 구원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계속해서 소원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제대로 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요. 이게 죄를 뭐 죄가 뭐 대소야 그렇게 세상에 어떤 그런 유혹들이 있는데 형제 자매들은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 세태에서 살지만 그러나 그러한 세대의 흐름에 우리가 동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의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즉 예수 믿고 형제 자매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잘 듣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잘 안 듣고 자신의 생각과 행실만 고집하는 모습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지만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예, 삶의 그런 간증은 이렇지만 뭐 꼭 그래야만 돼?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오셨나요? 예, 우리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더 보고 거기에 깨닫게 하시고 또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크리스천의 삶이요, 내가 만약에 구원 받지 않고 크리스천의 삶을 그냥 겉으로 따라 살려고 하면 이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지겨울 수가 없어요. 힘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그 짐을 다 짊어지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뭔가 잘해보려고 자꾸만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크리스천 삶은 출발이 그런 게 아니죠. 출발은 뭐죠?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시고 그래서 나에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신 삶이에요. 그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의 삶을 초자연적인 삶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멘하십니까? 그래서 환란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인정이 되면, 우리가 성령이 근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과 펠로우십을 즐기는 그런 삶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그런 삶을 점점 우리가 알아가고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어리석음의 길은 망할 길이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혜이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말씀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은 반대로 당연히 듣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 또 지혜로운 조언에도 잘 귀를 기울여요. 고집 부리지 않아요. 그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언제나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네. 내가 옳다고 고집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더욱더 기울이고 돌이켜서 회개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더욱더 원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살면 살수록 그래서 우리는 잘 듣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빨리 듣고, 그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말씀 마칠게요. 교회는요, 세상이 이기지 못할 권세를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교회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머리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 만주의 주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예요. 예수를 믿노라고 그렇게 예수가 누구라고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생각하시는 대로 몸은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기지 못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를 따라서 사는 신앙이 뭔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로 남겼어요. 우리는 너무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 한 분만을 믿고 그렇게 살아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잘 살아왔어요. 그리고 승리하고 아버지 집에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결과가 있음을 언제나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어려운 그런 일 속에서도 세상과 달리, 세상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분열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일 있으면 어떻습니까? 소망의 주를 의지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서로 깊이 그럴 때 더 돌아보고 신앙을 격려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더욱더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의 이 펠로우십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은 예수님의 코이노니아가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살자고 하는 그런 깊은 그런 권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내가 누구에게 뭔가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헌신과 기쁨이 증거가 있는지요. 가정도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도 교회가 그래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 자신이 먼저 주님 내가 그와 같은 것을 주님, 내가 정말 바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먼저 사모하고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동행하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실 거예요. 교회를 통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대뿐만이 아니라 3대, 4대째 더 내려가서 우리를 통해 있게 되는 믿음의 자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